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영유 중인 한국인 김국기 씨와 최춘희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23일 최고재판소에서 반공화국 정탐 모략 행위를 감행하다 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춘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이들에게 무기 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습니다. 중앙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형법 제60조 국가정보근무제와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함 해제,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들이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의 지령을 받아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 수뇌부의 위협을 가려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과 모략 행위를 하던 김국기 씨와 최춘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을 억류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는 현재 김 씨와 최 씨 이외에도 2013년 10월 붙잡힌 김정욱 선교사와 지난 5월 입국한 미국 뉴욕 대학생 주원문 씨 등 두 명이 더 억류돼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를 다룰 것이라고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22일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의 어떤 공격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신속대응군을 위해 특수작전부대와 정보, 기타 군사적 자산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에스토니아에서 옛 소련연방의 일원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방장관들을 만납니다. 카터 장관은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유엔 조사단이 밝혔습니다. 팔로 핀헤이로 유엔 시리아 조사위원장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위원회에서 교전 당사자들 대부분이 민간인 밀집 지역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헤이로 위원장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주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시작된 내전으로 지금껏 2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은 전쟁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간 400만 명과 자국에서 집을 잃은 760만 명 등 시리아인 1200만 명에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콜레라가 발병했습니다. 남수단에서는 최근 며칠 새 콜레라가 확산돼 18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에크 가이콕 남수단 보건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 주바에 있는 유엔 난민수용소에서 지난 1일 콜레라 발병이 처음 보고된 뒤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내전을 피해 몰려든 수만 명의 난민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남산에서는 지난해에도 콜레라가 확산돼 167명이 숨지고 6,400명이 감염됐었습니다. 콜레라는 증상이 빠른 전염병으로 설사와 심각한 탈수증을 일으키며 신속히 치료받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일어나 적어도 40명이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 당국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20일 오후와 23일 아침 보르노주안의 이음마을 두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피한 주민들은 VOA 방송에 가해자들이 소형 트럭과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들은 주택 여러 채에 불을 지르고 이 마을에서 식량을 훔쳐갔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부정입니다. 오늘 하루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직장 상사나 학교 선후배, 가족, 늘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웃는 얼굴로 반겨주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가시나요? 그런데요, 이 세상 인심이 점점 강퍅해지고 메말라가면서 잘 웃는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이 공손한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고요. 무례하고 막말을 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인식이 늘고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미국 조지타운 경영대학원의 한 교수가 지난 20년간 17개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특히 사람들의 말을 자르면서 매사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한다든지 조직의 위계질서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이런 고압적인 태도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20년 전보다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상사의 무례한 행동은 부하 직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서 창의성을 앗아가고 실수도 작게 만들어서 이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까지 하락시킨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이 막말을 하는 사람은 유능하다. 오히려 또 정중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다룰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 무례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라는 지적, 그리고 그 성공이 과연 진정한 성공인가 하는 지적은 귀담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는 주간 기행물, 오늘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은 지금 몹시 덥습니다. 현재 기온이 33도까지 올랐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량 되겠습니다. 신의주도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고요.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역시 구름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로라 피지가 부릅니다. 당신을 기다릴게요. I'll wait for you. 4,000 summers I will wait for you till you're back beside me, till I'm holding you, till I hear you sigh,
every day remember how I love you so. In your heart, believe what in my heart I know, that forevermore I'll wait for you. The clock will tick away the hours one by, then the time will come when all the waiting's done. The time when you return and find me here and run straight to my waiting arms. If it takes forever, I will wait for you for a thousand summers.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조은정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연방 상원에 올라간 무역 촉진 법안이 절차 투표를 통과하고 최종 표결에 올라갔습니다. 미국 기업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급 병가를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미국 주택 판매 건수가 약 5%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첫 소식부터 보죠. 이 미국 시각으로 화요일 23일에 연방 상원이 하원에서 넘어온 무역 촉진 고난 법안을 놓고 표결했죠.
네, 이번 표결은 정확하게 말하면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안에 대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전체 표결에 붙일지 결정하는, 그러니까 절차와 관련된 표결입니다. 화요일 표결 결과 60대 37로 무역 촉진 권한 법안이 추가 토론 없이 전체 표결에 올라갔고요. 상원이 이곳 시각으로 수요일 이 법안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네, 이 무역 촉진 권한이라고 하면은 영어 약칭으로 TPA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이 영어로 Trade Promotion Authority입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연방의회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맺은 무역 협정을 고칠 수 없고요. 그저 협정에 동의하는지만 표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염두에 둔 법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약칭으로 TPP라고 하는데요. 이건 미국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 나라와 야심차게 추진하는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이 TPP를 빨리 체결하기 위해서 TPA를 빨리 처리해달라며 의회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TPA 법안이 이미 그 상원을 한번 통과했던 법안이죠?
그렇습니다.
이, 네, 예. 이 법안이 하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네, 지난 5월 말에 연방 상원이 62대 37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런데 원래 상원이 통과시킨 TPA 법안은 TAA 법안과 한 묶음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법안이 나오는데 TAA는 또 뭡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TA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회사 그리고 농부들을 지원해주는 법입니다. 이건 무역조정지원으로 부르는데요. 현재 TPP를 추진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의회의 TPA뿐 아니라 무역조정지원, 그러니까 TAA가 꼭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면 TPP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고 TPA는 무역촉진권한, 그리고 TAA는 무역조정지원제도죠.
맞습니다. 영어 약칭이 많아서 좀 헷갈리죠.
네.
뭐 어찌됐던 상원이 지난달에 TPA와 TAA를 하나로 묶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이걸 하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장애물을 만나면서 결국 두 법안이 사장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하원이 다시 법안을 살려낸 거고요.
네, 맞습니다. TPP를 지지하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 백악관이 협력해서 결국 지난주에 연방 하원이 다시 TPA 법안만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키고 법안을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시각으로 내일 그 수요일에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면 TPA가 정식 법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그 오바마 행정부가 TAA도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 TAA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TAA 그러니까 무역 조정 지원 법안은 먼저 상원이 다시 손을 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원은 이번에도 TAA 법안만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아프리카 나라들과 무역 협정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붙여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상원이 TAA만 따로 처리하지 않고 이걸 다른 법에 첨부해서 하원으로 보내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쉽게 말해서 TAA 법안 혼자서는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아프리카 관련 법안에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TAA가 통과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네,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방의회가 앞으로 어떤 순으로 이 TPP 관련 법안을 처리할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화요일에 상원에서 절차 투표가 끝난 TPA 법안은 수요일에 전체 표결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TPA 법안이 드디어 정식 법이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 상원이 TAA 법안을 다룰 거고요. 만일 연방 상원에서 TAA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에 하원이 상원에서 넘어온 TAA 법안을 처리할 겁니다. 이 TAA 법안도 역시 하원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정식 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관련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요구한 법이 모두 마련되는 셈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급 휴가라고 하면 일을 쉬어도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휴가를 말하죠. 그런데 이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유급 휴가 중에서도 특히 유급 병가와 가족을 위한 유급 휴가를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정치권과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병가라면은 그 병 때문에 쉬는 걸 얘기하죠.
네네. 미국에서는 노동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병가를 낼 수 있는데요. 유급 병가라면 병가를 다녀와도 쉰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준다는 말입니다.
다음 그 가족을 위한 유급 휴가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가령 어린 아기나 아픈 가족을 돌보려고 내는 휴가가 바로 가족을 위한 휴가입니다. 앞에 유급이 붙으면 유급 병가와 마찬가지로 가족 때문에 일을 쉰 기간에도 급여를 제공합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휴가가 많이 채택된 편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는 연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자가 무급 병가를 신청할 권한만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이 다릅니다. 미국 노동부 통계를 보면요. 미국 노동자 가운데 35%에게 유급 병가가 없고요. 가족을 위한 유급 휴가가 없는 노동자는 87%에 달합니다. 특히 급여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유급 병가나 가족을 위한 유급 휴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없을 때는 그 주법이 또 연방법을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유급 병가와 관련한 주법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관련 법을 통과시킨 오레곤주를 비롯해서 몇몇 주가 법으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본인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 병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 공무원이나 시 공무원에게 유급 병가를 주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민간 기업 쪽에서도 유급 병가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햄버거로 유명한 맥도날드, 컴퓨터 운영 체제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다른 몇몇 기업들이 자사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줄 것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마 이번 달이었죠. 요즘 한창 미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인데요. 멕시코 음식을 파는 치폴레사가 곧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도 유급 병가와 유급 휴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치권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역시 민주당 쪽에서 말이 나오는데요. 특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베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법으로 노동자들이 유급 병가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물론이죠. 역시 작은 사업체나 기업의 우호적인 공화당 쪽에서는 유급 병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업 쪽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들은 정부가 법으로 유급휴가를 강제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 것이고 이건 결국 노동자들의 급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미국 주택시장이 5월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화요일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5월 주택 판매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5월 미국 안에서 집이 모두 535만 채가 팔렸습니다. 이 수치는 전달보다 5.1% 늘어난 건데요. 참고로 여기서 팔린 주택은 새 집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말합니다.
네, 2008년부터 이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이 주택시장도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주택시장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원인이 뭔지 궁금한데요.
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꼽을 만한 원인이 바로 일자리 시장입니다.
네, 글쎄 그 고용시장이 좀 많이 좋아졌죠?
네, 맞습니다. 2014년에 새 일자리 310만 개가 생기면서 올해 실업률이 5.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살림살이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 결과 주택시장도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동안 미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이 시중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했는데요. 이런 정책도 또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중 금리, 특히 모기지 금리가 정말 낮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까 지난주 30년 기한인 모기지 금리가 4%였습니다.
이 모기지라면 그 집을 살 때 얻는 빚을 말하죠.
네, 한국에서는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돈을 다 내지 않고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모기지라고 하죠.
네.
네, 방금 모기지 금리가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모기지 금리가 낮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을 사서 유지하기가 수월해지면서 주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일자리 시장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미국 주택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또 그 밖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네, 바로 집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주택 중간 가격이 7.9% 올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주택 중간 가격이 약 23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액수는 지난 2006년 7월에 미국 내 주택 중간 가격이 정점에 있을 때의 가격에서 1,700달러밖에 모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 집값이 아주 많이 회복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비쌀 때 집을 샀다가 집값이 폭락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사람들도 주택시장이 회복하는데 한몫한다는데요. 집값이 오르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얼마나 계속될지 궁금한데요.
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상승세를 탄 주택가격이 앞으로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현재 상태가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이자율도 복병인데요. 미국의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기준 이자율을 올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모기지 금리도 오를 텐데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주택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부연합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남부연합기가 연일 그 미국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흑인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흑인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나서 9명이 사망했는데요. 가해자는 21살 먹은 백인 청년이었고 희생자들이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인종차별주의에서 나온 증오범죄로 보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용의자 딜런 로프가 이 남부연합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깃발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먼저 이 남부연합기가 어떻게 생긴 깃발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미국 국기인 성조기와 마찬가지로 남부연합기도 붉은색과 푸른색, 하얀색으로 돼 있는데요. 붉은 바탕에 흰 테를 두른 청색 줄로 커다랗게 X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색 줄 안에 흰색 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깃발을 흔히 남부연합기라고 부릅니다만은 반군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십자기, 딕시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남부연합기라고 하면은 이 19세기 중반에 미국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주들을 합쳐서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860년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의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가 당선되자 남부에 있는 주들이 속속 미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했는데요. 목화산업이 주산업인 남부에서는 노예제도를 유지하기를 바랬지만 공화당과 링컨 후보는 노예제도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미시시피, 엘라바마주 등 7개 주가 탈퇴했는데요. 버지니아주와 아칸소주 등 4개 주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지역들은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미국 연방에 대항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부연합기가 이 당시 미 연방에서 이탈한 주들을 대표하는 공식 깃발이었습니까?
공식 깃발은 아닙니다. 남부연합이 모두 세 차례 깃발을 바꿨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남부연합기와는 모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채택된 깃발에는 지금 남부연합기 문양이 왼쪽 상단에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사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부연합기는 이 로버트 리 장군의 북버지니아군이 사용했던 전투깃발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리 장군은 이 남군의 총사령관을 지낸 인물이죠.
네, 이 깃발을 누가 도안했는지 궁금한데요. 알려져 있습니까?
네, 남부연합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포처 마일스가 도안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깃발은 이 남부연합을 대표하는 공식 깃발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오히려 남북전쟁 뒤에 전쟁에서 남부가 패한 뒤에 이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깃발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북전쟁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행사에서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군요.
네, 하지만 그 요즘에는 그 뭐 남부의 유산이다, 또 자부심을 상징하는 깃발로 이 깃발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던데요. 이 남부연합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11년에 민간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요, 미국인 가운데 10명 중 1명이 이 깃발이 개양되는 걸 긍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당시 조사에서 이 깃발이 내걸려 있는 걸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3명이었습니다.
뭐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별 느낌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5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은 이 남부연합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인데요. 요즘에는 논란이 되면서 좀 여론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 4년 전 조사에서는 어찌되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 남부연합기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연합기라고 하면은 이 노예제도가 떠올라서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가 보네요.
그 맞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는 이 깃발이 상징하는 뜻이 더 커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 이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20세기 중반에 민주당을 탈당한 미국 남부 정치인들이 딕시크랫당을 세우면서 이 남부연합기를 상징으로 내세웠고요. 그 뒤에 미국에서 이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질 때는 이 남부연합기가 인종분리정책 지지자들을 상징하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운 비밀 결사 조직이죠. 쿠클럭스 클랜, 이른바 KKK단이 이 남부연합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신데요. 오늘 남부연합기에 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청사 인근에 걸려있는 남부연합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청사 인근에 남부연합기가 걸려있는 곳이 많이 있는지요?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곳뿐입니다. 사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남북전쟁을 얘기할 때 중요한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미 연방에서 처음으로 탈퇴한 지역이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였고요. 이 남북전쟁의 첫 전투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벌어졌습니다. 1860년 4월에 찰스턴에 있는 썸터 요새를 이 남군이 공격하면서 남북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던 거죠.
네, 이 찰스턴이라면 지난주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 흑인 교회가 마침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도인 컬럼비아가 이 찰스턴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요. 이 주청사 꼭대기에 걸려있는 미국 국기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기는 총격사건이 난 뒤에 조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기로 내려졌는데 바로 앞에 있는 남부연합기는 그대로 높이 휘날려서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 깃발은 주지사가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의회가 승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원래 주청사 꼭대기에 이 남부연합기가 걸려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1961년이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이 해를 기념해서 이 남부연합기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 흑인 인권운동과 공립학교의 인종차별 금지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각했습니다. 흑인 민권단체인 전미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NAACP는 1990년대부터 이 깃발을 내리라고 여러 해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는데요. 그 결과 2000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청사에서 남부연합기를 내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대신에 이 주청사 가까운데 있는 이 남북전쟁 참전군인 기념비에 대신 걸기로 한 건데요. NAACP는 그 뒤에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를 거부하는 식으로 계속 항의해왔고요. 이번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자 이 깃발을 철거하러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이 월요일 주의회에 남부연합기를 철거하자고 촉구했는데요. 이 조만간 이 깃발이 철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현행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주의회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 깃발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군요. 이 단순 과반수가 이 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헤일리 주지사는 관공서나 공공장소에서 남부연합기를 내걸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는데 헤일리 주지사는 이번 회기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회기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혹시 미국 내 그 주들 가운데 이 남부연합기를 금지하는 곳이 있습니까?
네, 바로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는 이 주정부가 남부연합기를 내걸거나 이 남부연합기 문양이 들어간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에 이 깃발을 법으로 보호하는 주도 있는데요. 플로리다와 미시시피,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주 이렇게 다섯 개 주는 이 남부연합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실제로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미 연방 대법원이 국기나 깃발을 훼손하는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남부연합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분 30초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 만나보죠.
the good life, full of fun, seems to be the ideal. The good life lets you hide all the sadness you feel. You won't really fall in love, for you can't take the chance. So please be honest with yourself. Don't try to fake romance. It's the good life to be free and explore the unknown. Like the heartaches when you learn you must face them alone. Please remember, I still want you. And in case you wonder why, well, just wake up, kiss the good life goodbye.
네, 토니 베넷이 부른 Good Life, 좋은 인생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 들어보시죠.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를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영화 페이트리엇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인공 벤저민 마틴이 영국군에 대항해서 민병대를 만드는 과정 알아봤죠?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큰 농장을 경영하던 벤저민 마틴은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서 잔인함으로 악명을 떨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저민은 당시 전쟁의 참혹함을 깨닫고 다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립을 원하는 미 대륙의 주민들이 영국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자 이 벤저민 마틴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 벤저민 마틴은 독립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포악한 영국군이 둘째 아들을 죽이자 마음을 고쳐먹고 큰아들과 함께 영국군에 저항할 민병대를 조직해 독립전쟁에 참여하는데요. 오늘은 영화 패트리엇 마지막 시간으로 벤저민 마틴이 지휘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민병대가 크게 활약하는 과정, 그리고 독립전쟁 중에 민병대와 식민지 주민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벤저민 마틴은 작은 아들을 죽이고 큰 아들을 잡아가는 영국군 행렬을 공격한다. 벤저민은 두 아들과 함께 영국군 20명을 살해하고 끌려가던 가브리엘을 구한다. 그러자 누군가 혼자 영국군을 습격해 많은 군인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영국군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습격자를 유령으로 부르기 시작한다.
The South Carolina militia is being called up. I'm here to enlist every man willing.
영국군 손에 아들을 잃은 벤자민은 마침내 독립전쟁에 참여하기로 한다. 벤자민은 장남 가브리엘과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국에 대항해 싸울 민병대에 참여할 사람을 모은다. 이렇게 모인 민병대는 벤자민의 지휘 아래 영국군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다.
벤자민이 이끌던 민병대는 영국군 부대를 잇따라 습격해 영국군 측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민병대는 독특한 전술로 영국군과 맞섰다고 하는데요.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스탠리 웨인트럽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당시 민병대는 정규군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영화 패트리엇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활약한 민병대장 프란시스 메리언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메리언이 이끄는 민병대는 부실한 장비를 가진 불황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메리언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영국군과 정면으로 맞붙지 않고 이른바 게릴라 전술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치고 빠지는 작전을 주로 쓴 건데요. 영국군은 이런 전술을 비겁하다고 여겼지만 메리언은 아랑곳하지 않고 게릴라 전술로 영국군에 크게 피해를 줬습니다.
벤자민 마틴이 이끄는 민병대는 숫자나 장비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영국군을 신출귀몰한 전술로 농락합니다. 영국군은 이렇게 피해가 커지자 민병대를 이끄는 이른바 유령을 잡으려고 안달했습니다.
The British got 18 of our men at Fort Caroline. They're gonna be hung one at a time until they give up the rest of us.
이런 가운데 캐롤라이나 요새에서 싸우던 민병대원 가운데 18명이 영국군에 사로잡힌다. 영국군은 이들을 반역 혐의로 교수형에 처하려고 한다. 그러자 벤자민은 포로를 빼낼 궁리를 하고 마침내 벤자민은 혼자서 영국군 진영으로 가 영국군 사령관과 담판을 짓는다.
Now let us move on to
prisoner exchange. You have 18 of my men. I want them back.
But I do have 18 criminals under sentence of death, but I hold no prisoners of war.
벤자민은 영국군 사령관 콘 월리스 장군과 협상한다. 벤자민은 영국군이 처형하려는 민병대원과 자신들이 사로잡은 영국군 포로들을 주고받자고 제안하고 월리스 장군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것은 벤자민의 계략이었다. 민병대는 허수아비에 영국군 옷을 입혀 월리스 장군을 속인 것이다. 벤자민의 속임수에 속은 영국군은 민병대 포로들을 놓아준다.
My reputation suffers because of your incompetence. That man insults me.
마침내 콘 월리스 장군은 벤자민의 계략에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냅니다. 민병대로부터 크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월리스 장군은 포로와 주민들에 대한 잔악 행위로 악명이 높았던 태빙턴 대령을 불러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민병대를 뿌리 뽑으라고 명령했습니다.
Bunkert, a plantation, 7 miles from Wakefield, on the Santee, east of Blacksform. Who lived there?
Benjamin Martin.
He's the ghost.
어떻게 해서든 민병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태빙턴 대령은 유령으로 불리는 민병대장이 벤자민 마틴인 사실을 알아내고 벤자민의 가족과 그의 집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공격했습니다.
영국군은 민병대 가족이 사는 마을을 공격해 집을 불사르고 주민들을 마구 학살한다. 가족을 잃은 민병대원들은 망연자실하고 이에 벤자민은 민병대원들에게 일주일 동안 전투를 중단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라고 말한다.
Congratulations. Anne, Patricia Howard, will you have this man to be your husband to live in the covenant of marriage? Will you love, comfort and honor him?
이런 가운데 벤자민의 장남 가브리엘은 평소 마음에 두어온 마을 처녀 앤과 결혼한다. 벤자민도 흑인 마을에 숨어있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다시 만난다. 꿈 같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벤자민 부자는 다시 민병대가 모이기로 한 장소를 향한다.
한편 태빙턴 대령이 이끄는 영국군은 민병대 가족이 사는 마을을 잇따라 공격합니다. 마침내 영국군은 가브리엘의 아내 애니 사는 마을에 도착해 이곳 주민들을 모두 교회에 모아놓은 뒤 교회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의 처 앤을 포함해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에 타 목숨을 잃습니다. 아내 앤이 참혹하게 살해된 사실을 안 가브리엘은 태빙턴 부대를 쫓아가 습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브리엘이 태빙턴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태빙턴이 찌른 칼에 맞은 가브리엘은 뒤쫓아온 아버지 벤자민의 품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I'll help you bury him.
I'll bury him.
My wife in Alexandria is with child.
작은 아들에 이어 장남까지 영국군 손에 잃은 벤자민 마틴은 더는 전쟁에 참여할 힘을 잃는다. 벤자민의 동료 버웰 대령은 이제 중요한 전투가 남았다고 벤자민을 설득하지만 벤자민은 진절머리를 치면서 다시 군복을 벗기로 다짐한다. 그런데 벤자민은 죽은 큰아들의 유품에서 낡은 미국 국기를 발견하고 다시 마음을 잡는다. 성조기를 보자 가족의 생명 이상으로 미국의 독립과 자유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벤자민은 성조기를 들고 영국군과 중요한 전투를 벌이려고 떠나는 자신의 민병대에 합류한다.
전쟁 판세를 가를 중요한 전투에서 만난 독립군과 영국군은 넓은 벌판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독립군 측은 벤자민의 권고에 따라 민병대를 앞에 세우고 숫자와 장비에서 우세한 영국군을 유인하는데요. 영국군은 독립군의 전술에 속아 위기를 맞이합니다. 게임에 속은 영국군과 독립군 사이에 백병전이 벌어지고 이곳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태빙턴을 만난 벤자민은 결투 끝에 마침내 태빙턴을 죽였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패배하고 이제 전세는 독립군 측으로 기울어집니다.
The war has turned. General Cornwallis took flight with his army and moved north. We continued to engage the British, and in the months that followed, Cornwallis entrenched himself at Yorktown, Virginia.
전투에 진 콘월리스 장군의 영국군은 버지니아 요크타운으로 퇴각한다. 그러자 독립군은 프랑스군의 도움을 받아 요크타운을 공격하고 수세에 몰린 영국군은 드디어 1781년 항복한다고 선언한다.
Vive la France!
Vive la liberté!
자, 마침내 이 요크타운 전투로 몇 년에 걸친 독립전쟁이 끝나고 식민지 주민들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거죠.
맞습니다. 영국군이 항복함으로써 드디어 새 나라 미국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영화에서는 자신의 할 일을 다한 벤자민 마틴이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새 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독립전쟁을 다룬 영화 페이트리엇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영화 소개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독립하게 되고 어떻게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를 그린 영화 존 애덤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를 듣는 미국사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ok put together. To look put together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casual Friday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한 복장, 그러니까 정장 차림을 아닌 편안한 옷을 입고 출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매주 금요일은 되도록이면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친구 애슐리와 캐주얼 프라이데이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ok put together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No, actually, it's just casual Friday.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Wow. Get it, girl. Do you have any fun St. Patrick's Day plans?
I am actually going to a board meeting.
That's kind of interesting. It'll be a lovely work-filled weekend. You don't have to travel, right? It's in D.C. or do you have to go somewhere?
Out in Virginia. Very nice.
제가 지난 금요일 친구 애슐리를 만났는데요. 애슐리는 저에게 You look so nice today. You look so nice today. 오늘 정말 멋져 보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No, actually, just a casual Friday outfit. 그냥 casual하게, 그러니까 평상복 차림으로 편안하게 입는 건데 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애슐리는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라고 하더라고요. Even though it was Friday, I was simply wearing dark jeans and a pink blazer. And my friend Ashley commented on how I look very put together. 오늘의 영어 표현, to look put together. To look, L-O-O-K, put, P-U-T, together, T-O-G-E-T-H-E-R. To look put together 인데요. To look put together means that a person is cleaned, groomed, dress nicely, and they make sure that they look presentable. Put together는 부품 등을 조립하다, 이것저것을 모아 만들다, 준비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앞에 동사 look, L-O-O-K, look를 붙여 someone looks put together 하면 누군가 단정해 보인다,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You look very put together는 너 오늘 옷 정말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 look so nice today.
Really?
Yeah!
No, actually, it's just casual Friday.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Wow. No, get it, girl. Do you have any fun St. Patrick's Day plans?
I am actually going to a board meeting.
That's kind of interesting. It'll be a lovely work-filled weekend. You don't have to travel, right? It's in D.C. or do you have to go somewhere?
Out in Virginia.
Very nice.
네, 본문에서 애슐리는 저에게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My casual Friday is a little bit more casual 라고 했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look put together.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이는 To look put togethe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아침 5시부터는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이 마이클 볼튼의 노래 Lean on Me 내게 기대세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부지영이었습니다. If we are wise, we know that there's always tomorrow. Oh, yeah.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I'll be your friend. I'll help you care. I'm not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 활동 중인 테러 조직 ISIL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문화 유산과 유물들을 강탈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ISIL은 시리아의 타드모르와 고대의 위대한 유적으로 불리는 팔리마를 장악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전역에서 광란을 일으켜온 ISIL은 종교, 문화적으로 중요한 이 유적지도 파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ISIL이 제작한 선전 비디오에는 이 조직의 추종자들이 님누드의 고대 아시리아 궁전을 폭파하고 모술 박물관의 동상들을 부수며 이슬람과 기독교, 유대교의 공동 성지인 요나의 무덤이 있는 네비 유니스의 사원을 파괴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쉐바 크로커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ISIL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굴욕감을 주기 위해 문화적 자산을 약탈하고 파괴하고 있으며 이렇게 약탈된 유물들은 테러 조직들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네스코 UN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이는 단순한 문화적 비극이 아니라 안보 문제라며 테러 분자들이 문화 유산 파괴를 전쟁 무기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전과 불안정의 도구, 활동 자금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 이라크와 시리아 문화 유산의 고의적인 파괴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199호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199호는 이라크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린 유물의 판매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고 유엔 회원국 모두 시리아 유물의 밀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최근 위기에 처한 이라크 문화재의 긴급 적색 목록을 발표하는 작업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밀수될 위험이 가장 큰 유물의 종류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와 함께 이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으며 에반 라이언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 토론회 사회를 봤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0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모두 유엔 회원국들이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95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현재까지 128개 나라가 이 협정에 서명했지만 미국과 스위스,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만 국내 입법 절차를 통해 협정을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고 미 국무부 차관부는 미국과 유네스코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담고 있는 유물과 기념물,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며 미국과 유엔으로서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은 재건과 화해 시민사회 구축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